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맞물려서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원본은 비밀기록이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사본은 국정원장 결단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가 싶더니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얼마 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선 당시 회의록을 미리 봤던 것으로 언급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식으로 언급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의 신경전은 대화록 원본 공개 주장으로 이어졌고 지난 2일 정상회담 국가기록원 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사태로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위법을 통과시키는 일을 자행했다는 비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호돼야 할 국가 기록물마저 정치적 이해의 대상으로 희생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향후 남북관계, 외교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봅니다. 더불어 논란의 옆에 비켜서 있는 청와대의 태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그거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 네. 해도 그것도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안 하고 했대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네. 네? 청와대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했다.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문제예요. 국가기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갔다 가면.
이명박 정부 때 일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안위가 좀 걸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이제 박근혜 정부와 링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진흙탕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섞어버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어디선가 해서
임기 첫 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론을 갈라버려서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부담이 두고 보십시오. 이 부담이 길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역공을 해서 오히려 뭐 야당이나 또는 뭐 진보 세력이나 이쪽을 완전히 여론으로 제압을 해버리면
발차력만 볼 때보다 원문을 보니까 조금 난감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표현이 이적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할 때 표현이나 태도가 신중하지 않았다.
NLL을 포기했다라고 공세를 하다가 이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안 먹히니까 또 저자세였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보여준 그런 태도는 네. 정말 그건 졸렬한 태도예요.
대통령이 나라고 지칭한 걸 뭐 저라고 바꾼다든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라고 한 걸 위원장님께서라고 바꿨다든지
새누리당과 정부 또 국정원이 앞으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어요. 아니었잖아요. 왜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하냐 이런 말 한윤영 기자는 젊어서 그 말 들어본 일 없을지 모르겠네.
아 저는 네? 요새 기사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 쓰고 있어. 네. 아 네. 우리는 과거에 막 수없이 네. 들었거든. 야당에 네. 특히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 같은 분이. 네. 오늘도 한윤영 기자가 어김없이 나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윤현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으로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접는 것은 아니고요. 시즌2를 준비하면서 잠시 휴지기를 가지려는 것인데요. 그간 방송 제작해오면서 가져왔던 고민, 아쉬움, 그리고 한계까지 오늘 방송 말미에서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럼 오늘 주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점에서 어제 여야 합의로 네. 대통령 기록물을 보기로 이제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먼저 이 원문 그 발췌록과 원문을 까버려서 이걸 다시 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 재석 의원 3분의 2 의원 찬성으로 한 거니까 이거 자체는 절차적으로는 그 뭐 적법한 일인데 좀 정치적인 평가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네. 예. 국내적으로 봐도 이 국정원장이라면 최소한도 국정운영이라는 어떤 총체적이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무슨 자기가 말한 대로 하자면 뭐 국정원 직원의 뭐 명예와 사기를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기진작, 직원 사기진작.
맞아요. 그런, 그런 그 아주 좁은 시야, 짧은 생각, 네. 단견이죠.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면 뭐 비밀 문서를 일반 문서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을 시키고 이걸 아주 완전히 그냥 정쟁을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네네.
예,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서는 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도 그 부분에 책임 물어야 하고 예, 국정원장이 현실 정치에 개입한 건 아닐지 몰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국론을 분열시켜서 그렇잖아요. 예,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물론 뭐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그런 시기적 특징 말고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지금 이제 사정에 직면해 있습니까 나라가.
네.
지금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뜻을 모으고 능력을 모아서 이걸 헤쳐나가야 될 판인데 이렇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여야 보수 진보가 또 첨예하게 대결하는 구도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견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의 위신과 신뢰에 저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네. 예,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남북한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관계죠.
네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양국 국가 원수회담이 아니다. 국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네네.
그러나
그렇죠.
국제사회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개는 각각 다른 유엔 회원국이고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 특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이거 국가 간의 관계라고 보죠.
네.
예, 그런데 양 정상이 앉아서 한 얘기를 대화록을 다 공개를 한다.
네.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이런 관행이 관례가 없어요. 예, 네. 이건 외교적으로 다 풀어서는 큰 지장을, 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남북한 관계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대 관계로 갈 겁니까? 언젠가는 또 대화를 해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말한 소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해야 되고
네.
신뢰 프로세스 작동하려면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남북 간의 신뢰가 생기겠어요. 이런 점에서도 이건 뭘로 봐도 이건 득이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네. 또 남재준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제 상식을 생각할 때는 국정원장이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뭔가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뭐 유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본인이 정치적 판단과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했다고 물론 그 말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국정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청와대도 네. 대통령한테 뭐 보고한 일도 없다고 했다는 거죠.
네.
아니 뭐 공식적으로야 뭐 그렇게 입장을 뭐 했더라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정은 이해하는데
네.
그렇다고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럼 어쨌든 방금 말한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믿는 국민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죠.
저처럼 뭐 행정부에서 그런 대로 20년 넘게 일해 본 사람의 경험, 또 그 중에 청와대 근무 기간이 꽤 긴 편인데 제가 통산 9년을 했으니까 보면 그거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믿는데 네. 해도 그것도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안 하고 했대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네.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네. 네?
청와대하고 협의도 안 하고 했다.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문제예요. 국가기관에 관한 문제가 생기지 갔다 가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제 두 가지 다 비판할 지점이 있더라도 또 이제 남재준 원장이 문서를 공개한 것과 또 여야가 합의해서 어쨌든 간에 뭐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를 한 것 사이에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물론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네.
그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남재준 원장이 이렇게 이걸 달체로 걸쳐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 시점이 보면 국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머지않아 원칙은 합의한 거니까 하기로
네.
머지않아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난데없이 이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국정원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한 데는.
네.
언론계에서는 되게 기자들은 어떻게 왜 그랬다고 해석을 해요 되게.
네. 언론계에서도 사실 뭐 몇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들은 것 중에 좀 재미있는 얘기들은
네.
사실 이게 현재 그 댓글 국정원 댓글 사건 선거 개입 의혹 이제
네.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 때 일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안위가 좀 걸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이제 박근혜 정부와 링크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재준 원장을 설득하고 뭐 원장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남재준 원장이 본인이 또 되게 강직한 군인 출신이라 실제로 대화록을 보고 본인이 분노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해당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어떤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두 가지 지금 한 기자가 얘기한 두 가지 해석이 난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저도 사실
왜 그러냐면
해석으로 듣긴 했지만 네. 저도 썩 믿음은 가지 않더라고요.
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네.
전 정권에서 어?
네.
그 전 정권 때 국정원에서 일했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간부들이
네.
자신이 아니 때문에 뭐 남 원장을 설득을 해서 일했다는 건 나는 그건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고 솔직히 네. 말하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실현성이 거의 없는
네. 네. 네.
그런 것이고 설사 본인이 또 그 대화력을 보고 네. 개인적인 분노, 나름대로 정의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것 때문에 공개했다고 하는 것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 게 어쨌거나 남재준 원장이 뭐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냐 하고 따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네.
사성 장군이고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분노를 표출할 만큼 미숙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게 네.
다가 믿음이 안 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 얘기 좀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때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구속될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좀.
뭐 불구속 수사가 되긴 했습니다.
아, 네, 했습니다만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네, 끝나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면 그 과정에서
네.
또 만약에 원세훈 전 원장의 신병이 구속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면 뭔가 조금 난감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네?
그런 전망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좀 완전히 진흙탕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다 섞어버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어디선가 해서 새누리당이 아닌 네, 어디선가 해서 새누리당에 얘기해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하룻밤 사이에 확 저렇게 돌아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들어보니까 진위 여부는 알 길이 없으나
네.
일단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싸하게는 들리던데.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더더욱 합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예,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명분이 안 서니까.
네.
다만 국정조사 하는 걸 원칙은 합의해놓고 그 이제 국정조사는 내용에 따라서 뭐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위원장을 누가 하냐 등등 뭐
그렇죠.
증인을 어떻게 하냐, 뭐 기간 얼마 이런 등등 내용을 놓고 이제 계속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네.
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늦어지잖아요. 그런 사이에 국민은 처음에 이제 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이제 여야 공의 욕하고 뭐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그럴 때 내가 웃으면서 아, 이거야 뭐 명분이 안 되니까 거부할 명분이 안 되니까 쉽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내용 가지고 이제 트집 잡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오래 네. 끌겠구만. 이게 아주 옛날부터 여러 번 써먹던 수법이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던데.
지금도 특이 임원 누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과거에도 네.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배풀이 네. 됐던 것들이에요.
증인 누구로 네. 할 거냐, 뭐 조사의 네. 범위 어디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또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렇게 뻔히 내다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참. 그 이렇게 되면 아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말씀도 하셨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어떤 대북 정책 영향에서뿐만 아니라 임기 첫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론을 갈라버려서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걸 몰랐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길래 새누리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 아니겠어요?
네.
어디선가 기획한 쪽도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단견이었다고 봐요. 그것도.
네.
이게 짧게 보면 당장 요 국면을 모면하거나 국면을 넘어가는 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아무래도 여당 쪽일 수 있으니까
네.
소재의 성격상.
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담이 두고 보십시오. 이 부담이 길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선거 때야 51%만 얻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판단을 그런 종류의 판단을 뭐 잘잘못과 떠나서 할 수 있을지라도 이건 본인들이 통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51% 여론만 네,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나도 이제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길게 보면 이게 절대로 이익이 아닐 텐데
네.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러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 쪽에서는 어차피 이게 국정조사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국정원
네.
댓글 사건에 관한 또 검찰 수사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당락을 좌우할 만한 요인은 아니었지만은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개입한 게 사실 판명이 되면
네.
박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많이 훼손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야당이 세게 공격을 할 거, 공세를 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나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취임하자마자 그런 정치적 상처 때문에
네.
결국 2년, 5년 남은 임기 내내 제대로 주도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을 걱정했음직해요.
어차피 수렁에 빠질 거라면
그렇지. 그럴 바에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역공을
네.
해가지고
네네.
오히려 역공을 해서 오히려 뭐 야당이나 또는 뭐 진보 세력이나 이쪽을 완전히 여론으로 제압을 해버리면
네. 네,
둘로 갈라지는 부담은 있으나 어차피 국민의 다수 쪽은 여론의 다수는 대통령과 여당 편을 들 거라고 보니까 예, 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국정을 끌고 가는 게 낫지.
네.
완전히 국정의 주도권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누가 해석을 해 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아 그것도 상당히 예, 일리가 있다 싶던데요. 네,
그런 해석은 예. 일리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보기에. 그런데 예. 예.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의 그 황우려 대표가
네.
또 어느 날 뭐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뭐 그렇지 민생
국회로 국회 돌아가자
이런 제안한 일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잠깐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 생각해서
그랬는데 야당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지금은 또 그 말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대요, 들어?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제서야 원문은 봤던 것 같은데요.
아하.
발차력만 볼 때보다 원문을 보니까 조금 난감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이 내용으로 NLL 포기라고 공세를 하긴 좀 난감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출구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뭐 민주당에서 받지도 않았고 또 여론이 그렇게까지 새누리당에 불리하진 않고 한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뭐 이적행위를 한 반역의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던데요.
글쎄요. 근데 뭐 이제 대통령의 그런 언행을 놓고 여당이 지금 와서 문제를 삼고 공격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표현이 이적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적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뜻이 되는 건데, 아, 그런 표현은 좀, 그래도 책임 있는 정당이면 그런 표현은 정말 자제했어야 옳은 거 아닌가. 요즘 우리 사회의 언어가 너무 문란해진 건 사실이지만 정치인들,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사회의 그런 문란한 언어를 정화하는 의미에서라도
네.
이런 때 언어를 좀 품위 있게 골랐어야지. 예, 아무리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때라 하더라도 이적 대통령이 뭐예요? 야,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건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둘로 나눠보는 편이었는데 네.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내용을 담은 회담록을 공개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두 개 각 다른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 개인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좀, 이건 뭐 양변론적인이랄까, 그런 입장이에요.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예.
아, 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경중의 차이는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발언 한 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화록에.
맞습니다. 그렇지? 포기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고. 예. 예,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그거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
네.
모르고 그랬는지 대화록을 보고도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보고도 그랬다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발췌록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발췌록을 만든 사람이 기만한 것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 없는데 이것도 중대한 문제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네.
습관적인 게 있었죠. 언어 습관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말을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거칠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제급장 얼핏 생각나는 게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네,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
아, 뭐 그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또 뭐 네. 반미하면 어떠냐 하든 뭐 이런 식의 네. 말 같은 거. 이거 사실 대통령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데.
네.
예? 뭐 속으로야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말을 뱉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데 거침없이 뱉은 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문제가 탁 불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아, 그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말하던 스타일로 봐서 가사 등에 그랬을 거야.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내 주변에만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에 대화록을 보면 똑 떨어지게 명시적으로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는 있지 않았냐는 거야. 말하는 그 태도나 자세, 표현도 그렇지만.
그런데 또 네. 원문을 보면 또 그게
아니래?
그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원문을 보면 그래?
예, 약간 이제 뭐 이게 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또 굉장히 미묘한 자리니까 또 말을 굉장히 골라서 하는 면이 좀 있어.
아니 그래서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네. 하다 보니까 또 예민한 관계에서 예민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방 입장을 좀 배려한달까. 그럼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해야 대화가 이어질 테니까
네네.
또 자기가 설득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속에 그러니까
네네.
더군다나 이제 상대방의 그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든가 하는 그런 대화의 기술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 이런 표현은 왜 했을까 안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할 때 표현이나 태도가 신중하지 않았다.
네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아닙니까 대외적으로는. 예?
예,
그 입장에서는 더 말이 예, 정확하고 세련됐어야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예. 또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눈점을 좀 나눠보면 NLL을 포기했다라고 공세를 하다가 이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는 안 먹히니까 또 저자세였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근데 이게 두 개는 또 문제가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화술의 어떤 문제를 삼더라도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예, 예. 그 새누리당이 보여준 그런 태도는
네.
정말 그건 졸렬한 태도예요. 졸렬한 태도니까 그 남북 관계를 자꾸 이렇게 정치에 이용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네. 아니 사실이 그런 줄 알고 정말 놀라고 분노에 차서 어? 이런 게 있었다라고 공개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선의로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죠? 근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잘못 얘기했다고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 끝을 내든지 뭐 이랬어요. 네. 이게 또 말을 바꿔가면서 말이죠. 그러 하는 걸 보면 예? 이거는 국정을 책임진 예,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졸렬한 태도다.
네.
그 많은 생각을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그게 참 답답한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예, 저는 뭐 양쪽에 다 문제가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이건 집권 여당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뭐 드러난 것만 보면 뭔가 정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둘다 보니까
네.
아, 본의 아닌 과장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막 발체력도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있었으면 그거는 국정원이 다른 의도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차제에 정말로 이번 여기까지 일이 불거졌으니까 아, 이런 거는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니까 예,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조사할 거 조사하고
네.
해가지고 다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국가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NLL 문제를 뭐 한마디만 더 하고 네. 넘어가자면은 네. 저는 이제 NLL 그 아래쪽으로만 평화 수역을 그 만들자고 했으면은 그거는 어쨌든 선이 좀 아래로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뭐 포기 사실상 포기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게 좀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보면 그게 아니라 NLL 아래 위로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디에서 몇 킬로 뭐 등거리인지 등면적인지 이런 건 뭐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NLL 포기라고 하는 거는 현재 강경책에서 1.1획이라도 건들면 그건 다 이적행위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겠는가.
아, 그건 견강부예요. 그건 견강부예지. 안 그러고 이미 그때도 네. 노선이 또 얘기한 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NLL이 어떻게 처음에 그어진 것이었던 또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영토선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거를 나중에 와서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분쟁은 이렇게 해서 무력 충돌이 생기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선 그거를 사실은 그런 무력 분쟁이 없는 평화 구역을 만들자는 취지로 크게 한번 덮어버리는 그런 뜻으로 그걸 구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구상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그 어디를 만들겠다 하느냐 보면 완전히 무슨 얘네를 남쪽만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그런 식으로 포장한 것은 그건 견강부해예요.
네. 네. 게다가 또 이제 뭐 지적해 주셨지만 발췌록이 또 원문이랑 다소 다르고 거기에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의도가 좀 보인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저자세를 말하는 게 뭐 나라고 원문에 돼 있는 걸 대통령이 나라고 지칭한 걸 뭐 저라고 바꾼다든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라고 한 걸 위원장님께서라고 바꿨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좀 있더라고요.
원문에는 나라고 한 것을
네.
발췌록에는 저라고 바꿨다는 거죠?
네네. 두세 군데에서 그런 게 있고 위원장께서를 위원장님께서로 바꾼 것도 있고 약간 그 축약 자체도 좀 잘못한 게 있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발췌록 자체가 그리고 사실 이게 왜 국정원이 그 문건을 가지고 있었느냐 원문을 그리고 또 발췌록은 또 왜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문제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 발췌록 생산 문건 일자가 2008년 1월로 나와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 그런 걸 만들고 뭐 그 정부 인사들이 회람해 봤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다 또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고 국정원에 있는 거죠.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뭐 제기한 발단은 박영선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얘네를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건 새누리당이었으니까
네.
새누리당과 정부 또 국정원이 앞으로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어요.
네. 네.
뭐, 설명하겠죠. 네.
그래서 또, 뭐랄까, 이제, 김우성 의원이나 이제 권영세 네, 주중대사 네. 발언, 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실수를 하시면서 나온 얘기고, 하나는 뭐, 민주당이 약간, 그
네.
녹취록을 그 공개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이게, 이런 발언들을 보면, 작년 선거에서 여차하면 그게 이제 지지율이 뒤집힌다거나 그러면 선거에서도 한번 카드로 써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고려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걸 위해서 가지고 있었겠죠. 네. 또 상식적으로는 추리가 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썼지요. 조금.
네. 부산 유세에서
네, 뭐 조금 써서
뭐 카드를 네. 꺼내다가 만 정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굳이 다 안 써도. 네. 뭐 선거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닌가 지금 네.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대개 이제 선거를 큰 선거를 치르려면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치르려면 상대방 후보의 결정적 약점을 이미 다 준비하죠 이쪽에서.
네. 네.
통달로 그쪽은 여당이었으니까 네. 뭐 훨씬 그런 뭐 정보 기관도 장악하고 있고 따라서 많은 정보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한두 개 자기들이 볼 때 폭발력이 아주 강력한 핵폭탄급의 뭔가를 준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 카드를 쓰려고 딱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 봤겠죠.
네.
폭발력을 판단해야 되니까.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김우성 의원이나 권영세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보도되는 걸 보면,
네.
뭐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0% 다 보지 않았더라도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선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폭발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럼 네. 당연히 뭐, 예, 접근했을 수 있죠. 그래서, 아, 그때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선거가 뭐, 괜찮으니까, 뭐, 끝까지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정도 쓰고 만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은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언론 기관들이 뭐, 여론조사를 좀 한 것 같던데, 몇 군데서.
네네. 근데 좀 약간 질문에 예. 따라서,
여론조사는 원래 그렇죠.
예, 예. 좀 질문들에 따라 상향 결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뭐, 국정원이 공개를 한 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 물으면 잘못했다는 국민이 한 반 이상이고요.
예.
근데 또, 뭐, 그러고 보면 장관님 생각이 되게 국민 평균치랑 비슷하신 것도 같은데, 그 NLL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예. 쪽이 반이 예. 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말이죠. 요새 이 대화록 공개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네.
두드러지게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도 그런 성향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
네.
팩트 제형으로, 팩트를 놓고, 이념 성향이 다른,
네.
언론 매체의 보도가 이렇게 반대일 수가 있냐.
네네.
그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차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네.
아, 그러나,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네. 어떻게 해서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정반대로 보도를 하냐.
네.
그러면서, 그걸 좀 뭐라 그럴까, 개탄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수준에 대해서, 예, 이게 지나치게 그냥 다, 그죠? 진영에 탁 갈라서가지고, 저널리즘의 본분까지를 벗어나는 식의 보도가 네. 막 매일 벌어진다 그러면서 그걸 개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네. 다른 정보가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네.
언론 보도만 놓고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 언론이라는 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가지고 네.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도
또 뭐, 한겨는 기자지만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그죠?
저도 매체 병지 기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 맞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신문사는 성향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방송에서는 잘 언급을 안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사건 자체의 파장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개탄스럽고 실제로 인터넷에 원문은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이 또 길어서 사람들이 다 읽기도 어려울 뿐더러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읽어도 뭐 NLL 문제가 지도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굉장히 그거를 이제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특히 좀 약간 보수 언론 쪽에서 좀 정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 통탄스러웠던 게 저는 이제 이게 설령 그 NLL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떤 이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보수 세력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일보 정도는 이제 그걸 지적을 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걸 문제의 본질로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다. 보수 세력은 어떤 이념적 그 선명성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 이제 좀 절차적으로 좀 돌아가서 갈등을 좀 일으키지 않고 일을 처리하자라는 쪽이 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건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첨예한 게 대립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 언론들이 그 사회가 가능한 한 뭐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하거나 지나치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오히려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 예. 그런데 때때로 보면 오히려 그걸 막 더 갈등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뭐 의도가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보도 태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막 그죠? 예, 네. 분열을 더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저는 의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
뭐 남의 의도까지야 쉽게 단정하기 어렵지만, 예. 그게 심하면 의도가 있다고 자꾸 오해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지인한테 들었던 말이 되게 좀 그 와닿았었는데, 그 보통의 사회에는 약간 철든 보수가 철없는 진보를 좀 도닥도닥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좋은 사회인데 한국 사회는 가끔은 그냥 양쪽 다 그냥 핏대를 올리며 싸운다라는 거죠. 이제
글쎄 그게 이제 말하면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의 보수 진보의 관계하고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의 관계가 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진보라는 것은 현대사의 산물인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좌우 이익이 피터지게 싸웠습니까? 유혈 충돌이 막 벌어지고 테러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암살이 일어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국 후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유교라는 게 어마어마한 동족상자 아닌데, 예, 그러고 나서 또 남북 관계가 북한이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군사적인 충돌, 또 국제무대, UN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뭐, 정치 경제적 체제 경쟁, 이게 막, 건국 이후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뭐, 체험의 역사성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 체험을 떠나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진보가 저렇게 막 극한적인 대결하는 것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보수진보와 관계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예? 지금 이런 분단 현실 속에서 그런 이념적인 대립이 격화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막아야 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고 특히 언론의 역할인데 때때로 지식이나 언론들이 그걸 자꾸 격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든 간에 예,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도 그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고 또 그들도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도 하고
있었죠.
그런 어떤 경험을 거쳐서 이렇게 된.
그럼요. 유럽의 민주주의라는 게 따지고 보세요. 짧으면 300년, 길게 보면 40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오늘날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까지 그렇죠? 생각하면.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 동안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도를 만든 것인데 우리는 왕조의 조선조라는 왕조에 살다가 남의 나라의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백성 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미국의 이념 제도를 그냥 그대로 완성된 상태로 직수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특성, 소위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미제를 직수입한 거 아닙니까? 미제가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가를 뒤늦게 지불하는 거죠. 사후에 지불하는 거죠. 유럽이라는 나라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 오늘날 민주제도에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뒤늦게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갈등, 이런 진통이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도입한 지가 10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의 대가는 지불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꼭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국가적 현실이 워낙 다급하니까 가난한 그런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빨리 끝내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산업화도 압축적으로 좀 했으니까. 민주화도 좀 압축적으로 몇 백 년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자들의 이론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 보면 경제는 압축성장이 네. 가능했으니까 우리가 했죠. 네, 네. 그런데 가능했던 반면에 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잉태했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나마도 정치나 사회 문화 이쪽은 압축성장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적인 수준하고 정치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이 착각하게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압축을 좋아하고 네. 속도를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이 많은 성취란 것도 사실이지만 예, 정치나 특히 문화, 이 정치도 넓게 보면 문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치 문화가 정치 토양의 제대로 돼 있어야 제도가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배출되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는 아 이거는 그렇게 압축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긴
들어요.
호흡으로 생각을 네,
그러니까 좀 길게
같습니다.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원문을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 같지가 않은데요. 또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아, 그렇죠.
국민들에게
우선
공개할 수 없으니까.
국민에게 공개할 거냐 말 거냐가 좀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놓고도 또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문제는 이게 계속되지. 뭐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여기서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걱정인데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 관심을 네. 좀 보였다가 조금씩 조금씩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쪽에 다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만 그 큰 논쟁 좀 지긋지긋한 거 좀 그만하고 정말 지금 민생이 다급하다고요. 네. 아, 요즘에요. 뭐 저는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자주 가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손님이 전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고급 식당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나 네. 주인 보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 요새 매일 그래요. 경기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평소 자주 다니는 대중식당도 있잖아요. 그럼 현저하게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바로미터인데
네.
예, 민생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요.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예측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더 덜어주나 하는 걸 놓고 경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네.
또 저 문제 가지고 저렇게 또 끝없이 싸움을 계속하면
네.
아마 국민들이 여야를 싸잡아서 이제 또 욕할 겁니다. 아, 요새 참 보니까 무슨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또 내려간다면서요.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새누리당 지지율, 예. 민주당 지지율이
다 내려간다는
6월에 다 내려갔어요.
동반성 하락한 거예요?
네, 동반하락.
그런 게 국민의 심리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정치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데요?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저렇게 할 바에야 아닌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여야 공의 대국적인 견제에서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네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또 이용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덮어버리면.
네네.
그냥 여기까지 이왕 왔으니까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TV 나와서 하는 말을 봤더니 뭐 더러운 물이 엎드러져가지고 바닥에다 들어오셨으니까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뭐 표현이 좀 뭐 예, 자극적이긴 하나 어쨌든 네네. 제가 보기에도 여기까지 온 이상은 누가 이걸 시작했든 간에, 예. 여기서 또 이걸 그냥 덮어버리면 또 나중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중요한 정치적 대목이 올 때마다 또 이용당한다는 예? 걱정이 있으니까,
네.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완전히 이걸 밝혀서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도, 예, 이런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거는 다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좀 아픔이 있고, 좀 손실이 있더라도 이건 명명백히 구명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도 다 공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든 뭐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 지금 입장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 열람은 하되 공개는 안 한다라고 합의를 해놓고 뭐 내용을 서로 본 다음에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할 만한 구절을 막 또 공개하고 이렇게
또
싸울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하는 양태를 보면 또 안 그러겠어요. 또 그러지.
네. 네,
또 상대방 사태지라고 그러면서
양당이 좀 서로 간에 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빠져야 되는 어떤 출구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말을 한다고 듣진 않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규명을 하더라도 이제 이걸 가지 이게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뭐 지난번에 황의료 의원이 어쨌거나 중간에 그런 제안도 했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 이걸 완전히 국민에게 내용을 다 공개해서 네. 국민 알게 하자 국민도. 예,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 책임져야 될 사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자. 여기까지는 합의해야죠. 네. 또 공개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 책임 안 지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럼 국민도 용납 안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야지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걸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 세력은 반드시 손해볼 겁니다. 네.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참 청와대가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아직까지도 전혀 입장을 안 내놓고 이게 뭐냐면 이건 국정원이 알아서 한 일이다, 할 일이다요.
알아서 한 일이다.
알아서 한 일이니까 예.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건가?
참 이게 잘잘못이라도 좀 따져줘야 될 텐데 그런 발언은 전혀 없고 청와대는 모른다, 상관없다만 반복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도 입장은 참 어렵겠지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인데 정치적으로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중간에 청와대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국정원장은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건 안 했건 청와대 협의를 했건 안 했건 사건이 불거진 이상은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대통령이 당연히 이건 지휘감독을 해야 돼요. 수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사리에 맞지 않고 국립원적에도 아주 무책임해 보일 겁니다. 왜 다른 데는 그렇게 강경한 소신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네. 왜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적인 문제 같으면 또 좀 성격이 다르죠. 네. 네, 그러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놔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거는 국내 문제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예, 국론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청와대가 뭐라고 입장 안 바뀔 건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예, 청와대는 그런 점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데가 있죠.
네.
다 입장이 내용적으로는 정리되어 있더라도 그걸 공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언제까지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국민들은 다들 청와대가 직접 정쟁을 벌였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린 뭘 벌여?
아, 정쟁을 벌이는데 개입을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 뭐 우리는 정쟁과는 상관없고 저거는 그냥 새누리당, 민주당 일이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네, 좀 게. 궁색하고 별로 신뢰가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뭐 달리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만약 한윤영 씨가 대통령이라면 어떡할 건데?
아니,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네. 뭐, 그건 떠오르면. 예, 이해해줘야 될 측면은 있어요. 그렇다고 청와대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이제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냐 하면, 이 남북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릴 거 아닙니까? 열려야 하고 네,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예, 열릴 텐데 그것도 여러 차례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양 정상이 만나서 어쨌든 기탄 없는 대화는 해야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솔직하고 기탄 없는 대화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게 남북한 간의 어떤 화해와 협력, 예? 네? 그죠? 어떤 경제 교류, 뭐 인적 교류, 네. 이런 교류,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어디까지나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지 화해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을 가볍게 알거나 원칙을 우습게 알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네. 이거는 국민도 용납을 안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네, 그런 태도 말하는 자세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거지만 이건 남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충동
네.
이거를 잘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과거에도 아,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는 왜 이런 말 야당이 흔히 했잖아요. 왜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하냐 이런 말. 한윤영 기자는 젊어서 그 말 들어본 일 없을지 모르겠네.
아, 저는 네? 요새 기사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아, 쓰고 있어요. 네. 아, 네. 우리는 과거에 막 수없이 네. 들었거든요. 야당에 네. 특히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 같은 분이 네. 다 문제 제기할 때.
원래 정확하게 네. 워딩이 그렇게 있는 분이었군요.
네. 왜 네.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하냐. 네. 이게 수도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늘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마다 늘 북한 변수가 등장을 했으니까. 네. 무슨 대규모 간첩 사건이 발표된다든지 뭐 등등 하여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늘 하여간 그런 그 예. 나중에는 그냥 폭풍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폭풍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대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어떤 돌파하는 방법의 하나로 늘 그런 이제 예? 예, 남북 관계 또는 때때로 뭐 한일 관계라도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충동을 느낀다고요. 옛날에 청와대 근무하면서 아는데 저도 네. 네, 청와대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생겨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끝까지 잘 자제해야 된다. 예, 특히 민족 문제를 자꾸 이 정치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아야 된다. 또 길게 보면 그때는 그 국면을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조금 길게 보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네. 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예, 더 큰 문제가 돼서 닥치기 때문에 그 충동을 참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할 일 생깁니다.
뭐 카드비 땡겨 쓰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예, 우리가 좀 네. 예, 앞으로 정말 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어차피 불거진 일이니까 이제 깔끔하게 다 수습을 하고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뭐 정치인이나 국가지도자나 국민이나 다 같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번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도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이제 막 격돌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낸다. 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또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요구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이제 멈추진 않을 것이고. 네. 그럼 또 여야 공히 국민이 또 비난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만 덕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던데 네. 한 기자 볼 적에도 그런 상황이 오면 안철수 의원이 많이 덕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또 이제 안 의원이 정치권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지금 또 안 의원도 플레이어시기 네. 때문에 네. 또 이제 새누리당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또 안 의원이 또 어떤 적절한 코멘트나 개입을 하지 못하면 안 의원이 존재감이 가려질 뿐 또 이쪽으로 네. 쉽게 지지율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그 지금 해석도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나와요?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해석과
아, 있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어떤 그 염증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예. 이제 뭐 의원이 돼서 그 정치를 직접 하시니까 예.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양쪽 중 어느 결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한번 남주진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된다는 말을 한번 한 일이 있죠? 언론에 잠깐 보도된 걸 본 일이 있는데
아, 그 발언을 제가 놓쳤네요.
했어요. 발언 했어요. 한번 했는데 네, 네. 예, 그래서 나는 사실 그랬거든요. 사건이 불거지고 한참 진행될 동안 안 의원이 전혀 말을 안 하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침묵으로 가나.
네네네.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보도에 뭐 남재준 원장 네.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해임해야 된다 그랬던가. 물론 하여튼 책임져야 된다는 요지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잠잠하던데 뭐 본인 나름대로는 요즘 다른 바쁜 일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으나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어차피 네. 자기가 그냥 국회의원으로 정치할 생각한 사람은 아니고
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다 그렇게 후보감으로 국민들 평가하는 마당인데 이런 정도 수준의 국가적 이슈가 터졌을 때는 분명히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네? 네. 이 사건의 성격도 자기 나름대로 딱 규정을 하고
네.
네? 그래서 딱 판단하고 난 이렇게 본다는 걸 분명히 밝혀서 예, 뭐 국민이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든 많은 국민이 비판하든 어쨌든 이런 때는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야만 네.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이는 거다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요.
네, 일단 현안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요. 뭐 처음에는 이제 발언이 어떤 식이었냐면은 민생 문제가 많은데 양쪽이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바깥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대응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좀 그건 아니라고 또 내부에서도 네. 말이 나왔는지 좀 발언을 시작하셨는데 대응 자체는 늦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포인트 자체는 문재인 의원 보다 더 잘 짚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NLL 진실 공방으로 흘러 들어가지 말고 네. 뭐 국정원에 의한 뭐 정치 개입, 뭐 댓글 문제에 대한 어떤 엄중한 수사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뭐 개입 자체는 또 포인트가 네. 맞는 지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라는 건 타이밍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네.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모범답안만 얘기해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비판을 듣고 시비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하여튼 애매하게 하면 내가 명확하게 해야지.
네.
예, 밝히는 게 온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가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투쟁으로 끌고 가는 게 부담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보고,
네.
적절한 수위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당내 친노 세력이 워낙 강하게 반발해서 결국 지도부가 끌려간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내부가 완전히 스캔이 되지는 않더라도 좀 지금 정치적 효과가 좀 친노 세력들이 뭐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약간 대선 패배 책임론 뒤에 좀 그 뭐랄까 대선 패배 책임론 를 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좀 민주당을 끌고 가는 좀 그런 결과도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는
네. 아 그래요?
예 그런 뭐 전망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글쎄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우리가 친노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의 이 그런 선거 이후에 네. 상황이나 또 지금 느끼는 뭐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 만약 이런 일을 계기로, 기화로, 친노 세력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거는 국민도 용납 안 할 겁니다.
네. 저는 또 특정 세력이 뭐 잡고 안 잡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사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패배한 거면 좀 더 이제 자기 반성이 더 있는 차원에서 그렇죠. 상대방의 문제를 따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 대선은 그냥 새누리당이 정치 공작을 해서 우리가 진 거다. 라는 인지에 머무른다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건 이제 책임 회피처럼 비춰지고
네.
또 국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 때문에 졌다고 보는 국민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당내 사장은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제가 뭐 관여할 일도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국민의 정서로 볼 때
네.
NLL 대화록을 새누리당의 정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걸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걸 계기로 또 친노 세력이 다시 부활해서 민주당 주도권을 잡으러 간다라고 보도가 나갔다고 가정하면
네.
그런 국민들도 그건 용납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자신들의 심판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비춰질 텐데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자기 반성하라고 하는 게 뭐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태도로는 다음 선거도 기약이 없을 수가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자기 반성은 안 하니까 남이 욕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아, 자기 성찰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하기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예. 같은 해 총선과 대선을 져놓고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다 그러고 서로 상대방이 책임이라고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국민들이 더 절망한 거 아니에요. 선거에 졌다는 것보다 진 후의 모습에 더 절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분노하고
네.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민주당이.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동감. 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팟캐스트 윤여준 시즌 1 마무리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한 5달 정도, 뭐 저는 한 4회부터 합류했습니다만, 한 5달 정도 그 팟캐스트를 진행해 오셨는데, 그 시즌 1 해 오시면서, 그 시즌 1을 이렇게 마무리 그 하도록 하는, 뭐랄까, 문제의식이랄까? 그런 게 좀 무엇일지요?
뭐, 글쎄요. 벌써 5달이나 됐네요. 그동안 뭐 나름대로는 네. 방송을 잘 만들겠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막상 해보니까 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어요. 흥분의 집 제사 돌아오듯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사가 빨리 돌아온다는 뜻이지. 가난한데 네. 자꾸 제사가 오니까. 네, 그것처럼. 아, 어째 이게 흥부해지 제사처럼 이렇게 빨리 오냐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예. 네, 그런데 뭐 그보다도 매번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아,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네. 아,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후회 반성이 네. 생겨서 네. 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아, 참 미안하게 됐다. 하는 무거운 마음을 느꼈거든요.
네. 예. 이게 실제로 방송 끝나면 장관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 예. 항상 그랬어요, 심정이. 그런데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네. 들어주셨고, 또 만날 때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전화는 격려, 성원을 많이 받았죠. 네. 예. 우리가, 여기 이걸 방송을 만드는데 드린 뭐, 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그 성원을 얻은 게 아닌가 싶어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네. 아, 이 시즌 1을 여기서 일단 이제 끝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당초에 이 팟캐스트 윤여준을 계획할 때는 좀 한국 정치를 좀 긴 호흡으로 네. 예, 좀 바라보고 또 뭐 국가나 정치의 미래를 좀 한번 전망도 해보고 네. 또 뭐 설계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좀 나름대로 거창한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이 생겼어요.
네, 사건도 예.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생겼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시사적인 방송을 하면서 완전히 외면하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현안 중심으로 현안을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방송을 하게 됐지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현안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현안 중심으로만 간 것은 네.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내부 스태프끼리도 여러 차례 그런 의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마침 최근에 왜 제가 그 정치소비자 협동조합 만들었잖아요. 협동 네네. 이름이 울림이죠.
네. 예, 울림. 2주 전에 공개 방송을
네, 하면서 그랬죠. 예, 예, 예. 뭐 그런 협동조합을 만든 취지도 한국 정치를 좀 국민의 손으로 바꿔보자. 네. 정치인들 스스로는 아무래도 안 바꾸니까 네.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이런 나름대로는 원대한 생각으로 네.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 팟캐스트 윤여준도 당초 구상했던 대로 좀 한국 정치를 긴 호흡으로 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한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네. 여기서 그럼 일단 시즌1을 끝내고 한 마침 또 7, 8월 또 한참 더운 계절이기도 하니까 네. 조금 휴식도 하면서 기획을 좀 예, 네. 철저하게 해서 가을 바람이 불면 형식도 아주 바꾸고 네. 내용도 많이 좀 바꾸고 새롭게 하는 예,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시즌2를 시작해서 네. 다시 이제 청취자분들을 좀 찾아가자. 막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네네. 네. 단지 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뭐
아, 그럼요.
내부 논의와 충실한 네. 기획을 해서.
이제 어차피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방식으로 오래 하면 네.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 기자는 아직 젊어서 뭐 덜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그걸 경계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네네. 매너리즘에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5달 벌써 했잖아요.
네. 뭐
짧은 시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도 이제 현안 중심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 언제든지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고 그게 이제 진화하고 발전이잖아요. 예, 계속 혁신. 그래? 요즘에 또 뭐 혁신과 창조가 유행인 시대니까
네.
예, 우리도 그런 창조성을 좀 발휘하고 혁신의 정신도 가지고 해서 조금 더 진화된 발전된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청취자분들도 지금쯤은 그런 걸 막연하게나마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뭐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예, 좀 낭만적인 표현입니다만 가을 바람이 불면 다시 맑은 정신으로 네.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분들께 찾아가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아까 시기에 대해서 뭐 좀 약간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추석 전에 돌아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석까지는 쉬고 돌아오는 게 좋을지.
이왕 뭐 송편 먹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추석 때 또 명절날 대화의 주제에 올라야 네.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다가 아이 뭐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 기자는 평소에 뭐 주변에 동료들이나 또 선후배들 만날 때 어떤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도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네. 일로. 그날 때마다,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는 뭐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데,
네.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다 좀 자세히 물어봐요. 의견을. 예, 물어보면, 그분들 얘기는 이러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고 있으면 어떤 정치 현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워낙 상반된 게 많아가지고 판단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럴 때 그 팟캐스트를 딱 들으면 아 자기 판단이 명료하게 내려지는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참 많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걸 만들면서 속으로 많이 고민했던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뭐 불편부당한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게 능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생각이란 우리 주관이죠. 우리 관점으로, 저의 관점 또는 한 기자의 관점으로 사물을 본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주관인데 그러나 그게 주관이라고 해서 완전히 객관성을 떠난 뭐 균형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그런 주관은 또 곤란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럼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죠? 예, 많은 분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기계적인 균형은 아니고 기계적인 중립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불편부당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어떤 원칙을 실제로 방송을 제작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킨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조심한 거 아니냐라는 선의 비판 들을 때도 있었고
네네.
또 어떤 대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저는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네, 관점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말해도 참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제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긴 했는데 근데 너는 말을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 유나무게가 혼자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네.
아유 뭐 근데 근데 오히려 또 그 장관님이랑 둘이서 이제 할 때는 조금 좀 익숙해져서 저도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사실 이게 역할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게스트를 초청하고 그러면 한
그렇죠.
3명 내지 4명이 되는데
그렇게 돼요. 말할 네. 때는 그랬죠.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네.
한 기자는 상대적으로는 얘기할 기회가 줄어드는 뭐 그런 건 있었죠.
이게 저는 약간 초기에 좀 예열을 시켜놓고 좀 뒤로 빠지는 듯한 이런 모양새도 좀 있었고
그런 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그런 저 상황적 이유도 있었지만
네.
한 기자 성격도 의외로 글 쓸 때 보면 상당히 그 강렬한데 말할 때 보면 굉장히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사람들이 그 실제 캐릭터랑 글 사이에서
글쎄 그러면 그 기자로서는 좀. 그거 안 되는데 기자는 말도 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예, 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기고가 예. 오래 하다가 기자는 이제 2년 차인데 그 좀 그 성격적인 뭐 이게 좀 하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정치부 기자 할 때는 뭐 60년대 말 7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네. 40년 전인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좀 납끄러운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 정치부 기자 딱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기고만장합니다. 네? 기자들 되게 그래요. 기자들이 네. 기질적으로 좀 그런 데가 있는데다가 네. 그 새파란 나이에 기자 하는데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정치 조달이 일단 앞에서는 뭐 꼼짝 못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벌어지잖아요. 네. 늘 기자들 이렇게 뜻을 받아주려고 그러고 뭐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도취해가지고 기고만장해져서 아주 태도가 무례해지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은 했지만 말로는 예, 뭐 언어 어휘를 적절히 구사한다든지 말에 네. 품위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말에 그 예리함은 있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기자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말을 정치인들하고 인터뷰하거나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거 할 적에도 말을 좀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좀 예, 그 기자 때도 조금 그런 말을 듣긴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성격이 어쩐지 모르지만 난 기자는 좀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네, 네, 네. 예, 그러나 기자가 국민을 대시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네. 질문은 예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서양 사람들 보면 그 기자들이 왜 그 유명한 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질문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죠? 네, 막 상대방이 무안해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감정을 격발할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거침없이 하잖아요. 네. 네. 나는 사실 기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널리스트의 특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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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기자는 너무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아니, 글쎄요. 근데 글 쓰는 거 보면 전혀 아닌데. 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과 글의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물론 사람이 말을 하면서 다 조심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자칫하면 남한테 상처를 주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어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적으로 비판하는 거니까 네. 예, 예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게 이제 사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말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게 그것 때문에 되는데.
그래서 또 글쟁이들끼리 싸우면 또 화해가 좀 힘들고.
맞아요. 말로 하는 건 좀 화해가 쉽고 그런 점은 있죠. 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을 화해하려면 만나야 화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깝게 만날 수 없는 사이 같으면 그것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면서도 참 말이라는 게 예, 정말 어려운 거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게 돼요.
예. 또 장관님은 또 이제 준비를 더 했어야 하는데라고 말씀을 종종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준비를 너무 해오시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시청, 그 되게 청취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해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탁 너무 준비를 해오셔서 굉장히 또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시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 글쎄요. 않았을까.
그 지적도 네. 네, 때때로 받았어요. 네. 그 말하자면 그 청취자의 일반적인 수준을 어디로 놓고 하느냐 되게 이제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나는 뭐 특별히 어느 계층 어느 세대를 주 뭐 목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누구라도 뭐 관심 있는 분은 들어서 뭐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된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으로 한 건데, 때때로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는데 난 또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우리 방송 직전에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매체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예? 라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공중파 있고 종편이 있고. 네. 그다음 요새 인터넷 매체가 또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매체들이 다 나름대로 보도하고 분석하고 논평했다고요. 그런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되니까. 네. 그런 언론 매체들이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는 거는 의미도 적을 뿐만 아니라 좀 무책임한, 무성의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한 것 이외의 다른 측면을 건드려줄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너무 불필요하게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북 정책이나 외교 문제 전문가분들 오셔서 순차적으로 오셔서 뭐 네. 한일 문제도 얘기하고 네. 한중 문제도 얘기하고 네. 대북 정책도 얘기하고 그 몇 주가 또 즐겁기도 했고 뭐 제 자신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보면 미들 파워, 중견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견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뭐 전에 그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은 수상 재임 중에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런 중견 국가는 외교가 생명이다. 네. 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네. 네. 남북한이 분단돼 있고 이런 상태니까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들 파워 중에서도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나라죠.
말이 네. 미들파워지 주변에 슈퍼파워들밖에 없어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지적적 특성이잖아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이나 이번 지난번에 최근에 했던 한중정상회담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네. 이게 이제 북한 문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아, 우리 외교 능력이라는 게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북한을 다루는 능력을 외교 능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미중이라는 동북아시아에서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네. 그 두 나라 사이의 중간에 딱 한반도가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 북한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그렇죠? 네, 잘 다루느냐. 다룬다룬 또 북한 사람 자존심 상해할 테지. 네. 예, 잘 대하느냐. 예,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잘 풀어가느냐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을 이번 절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한중정상회담도 뭐 여러 가지 발표도 있었고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뭐 중국은 중국의 입장이고 국익이 있는데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바꿔다가는 안 하지요. 예,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느냐. 이게 보통 과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일 관계라든지, 아직 한중 관계는 전문적으로 해본 일이 없죠. 시즌1에서는. 그죠? 네. 네. 그러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한중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네. 또 이제 정세훈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 문제 해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읽기도 많이 읽은 편이고, 또 전문가들 말하는 것들 많이 들은 편인데도 참 공부가 또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오죽했으면 그랬죠. 이게 청취자분들이 유익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유익한 거 아닌가.
네. 또 뭐 청취자분들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아니, 그러면 정말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시즌1은 우리 사실 뭐 이거 팟캐스트 경험이 없잖아요. 네. 역시 이제 예, 나름대로 좋은 의욕, 높은 의욕으로 시작을 했어도, 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예, 좀 서툴고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섯 달 정도 했으니까 많이 좀 익숙해진 편이고, 그러니까 네. 한 기자나, 이제 저나, 좀 더 구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가지고, 네. 예, 가을 바람 불어서 시청자분들께 다시 찾아갈 때는 훨씬 더 좀 재미있고 유익하고 세련된, 네. 예,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죠.
네, 뭐 약간 네. 좀 코너를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번 그러니까, 좀 형식을 네, 달리할
그
수도 구성도 있겠고.
우리 몇 차례 얘기한 것처럼 네네. 구성도 바꾸고 네, 구성을 바꾸면 자연히 또 좀 다채로워지잖아요, 내용도.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간 좋은 시도를 해봐야죠. 그리고 네. 어차피 이제 뭐 시즌2를 시작하면 또 일정 기간 지나서 또 끝내고 시즌 스트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그때 또 새롭게 진화하고 네.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과정이죠. 뭐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더운 여름날 또 잠깐 쉬는 그런 그렇죠. 차원의 문제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네. 쉬는 게 아니고 이게 재충전이잖아요.
네.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생산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 투자하는 거죠. 충전하는 거니까 그런 네.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우리는 하여간 몸은 쉬더라도 머리는 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가을바람 불어올 때도 예. 시즌2를 예. 약속드리면서 예.
그러면 그동안 다섯 달 동안 좀 어설프기도 했던 저희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많이 격려 성원해 주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가을에 다시 찾아뵐 때는 또 변함없이 많은 예,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진이었습니다.